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보고. 네. 아직 화면이 안 떴습니다. 네, 떴습니다. 음성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치고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랜디 로저님이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다음은 홍택중님, 반갑습니다. 네. 아직 뒤쪽으로 단풍이 일부는 낙엽 싹 떨어졌고, 그 3m 옆에 있는 다른 나무는 나뭇잎이 아직 파랗게 단풍이 들지도 않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 한쪽은 완전히 낙엽이 노랗게 되더니 잎이 다 떨어졌고 코앞에 있는 나무는 전혀 단풍이 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말이죠. 네. 강봉수님, 양재윤님, 박영진님, 박명희님 반갑습니다. 네. 전인수님 어서 오세요. 네, 현재 13명 시청 중. 네. 트럼프의 기가 막힌 낙선으로 이 주말은 즐거운 주말이 되었습니다. 통쾌한 주말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트럼프 지지자들 약 올리면서 그냥 그 선거가 결말이 지어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엿먹으라 하는 식으로 아주 약 올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헉! 야, 3시간 만에 딱 뒤집어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에는, 뭐야, 이거, 4년 전에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고, 3시간 정도 충격을 받았는데, 조금 지켜보니까, 하나씩 뒤집어지는 게, 아예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시나리오로 딱 쓰고, 각본을 딱 쓰고, 누가 뭐, 영화 제작자가, 이거 관객 수, 전 70억 관객, 중에 한 30억 본다고 치고, 야, 이거 30억 관객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각본을 써서 각본을. 이건 통쾌한 성부였습니다. 네.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화질이 좀 안 좋게 떴는데, 왜 화질이 안 좋게 떴는지 저는 몰랐어요. 지금 화질이 거의 정상인데 그래서 혹시 옷하고 관계 있는가 싶어서 옷을 좀 바꿨어요. 흰 옷이 별로 안 좋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에 어차피 갈 건 가고 올 건 오고 정해진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가고 한 번씩 이렇게 우당탕퉁당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려면 다 가야 되는데 조용하게 가면 세상이 바뀐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봉건시대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시대가 열리고 정보화시대가 열리고 계속 뭔가 변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국민들은 우당탕 퉁탕 한다. 반드시 이런 절차를 이 시끄럽고 고통이 따르는 그런 절차를 밟고 밟고 지나가야지 그냥 민주주의 하자. 이게 잘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지.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 인간은 이성이 있는, 교육받아서 그런 거고, 사실은 원시시대나 다름없는 그냥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를 치고, 이, 소동을 일으키고, 올바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예감이 방향 크게 틀수록, 크게 방향을 틀수록, 그냥 이렇게 싹 가면 되는데, 이렇게 싹 가면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큰 버스나 트럭들은 이렇게 휘어져 가요. 최대한 반경을 크게 해서 간다고.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그냥 샥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고속도로 뭐라 그럽니까. 진입로를 보면, 톨게이트를 보면, 굉장히 이걸 많이 휘어놨어요, 곡선을. 그, 휘발유 낭비잖아. 그냥 고속도로 싹 직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고속도로 들어가다 보면 속도 줄이게 돼 있는데, 속도를 그 고속도로에서 진입도 보면, 80km 속도로 자동차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 40km로 가라고 써놨어. 왜 그렇게 써놓은 거야? 40km로 갈 바에야 그냥 도로 낭비하지 않게 줄어놓지 말이야. 하여튼 이렇게 최대한 크게 곡선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고 있으면 왼쪽으로 깜빡이 넣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항상 뭔가 오른쪽으로 갈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깜빡이를 넣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넣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반동이 정치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정동, 진보가 일어날 직전에 항상 그 해가 뜨기 직전에 어둠이 있고 이런 반대쪽으로 한번 기웃거리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왠지 뭔가가 이제 앞으로 친환경 시대가 돼서 모든 것을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이 바라보게 될 것 같다. 그럼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 옛날에는 배가 고프니까 그냥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요즘은 뭐 메뉴에 뭐가 들어갔다, 뭐가 안 들어갔다, 뭐 엄청 따진다고. 그러면 제일 까탈스러운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이걸 납득할 수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앞으로 환경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데 그럼 누가 권력을 잡냐? 갓난아기가 권력을 잡아요. 갓난아기는 몸에 해로운 분유를 먹었다 하면 그 사망이야. 어른들은 먹어도 괜찮아. 어른들은 몸에 해로운 분유 먹었다고 안 죽어. 그러나 갓난아기한테 가짜 분유를 줘봐. 죽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약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조짐을. 그래서 막 불안해져. 뭐? 그러면 이제 제일 약한 성소수자가 권력을 잡는다고?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벌써부터 막 흥분해서 난리치는 거야. 그 불길한 조짐을 읽은 거예요. 그런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조선 왕조 말기라고 치자. 뭐야? 백정들이 이제 권력을 잡는다고? 큰일 났네. 이제는 뭐 종놈들이 막 나대고, 막 백정들이 막 나대고, 여자들이 떠들고, 막 세상이 뒤집어져. 이게 무슨 우스운 꼴이냐고. 말이 되냐고. 백정들이 막 어깨 힘주고 돌아다니고, 막 어떻게 살아야 돼?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반동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크게 진보하려는 조짐을 읽고 사람들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한테 좋은 거고 노인들은 적응을 못 해요. 굉장히 불안해져.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것도 노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뭐 컴퓨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노인들은 잘 못 합니다. 심지어 TV가 있어도 TV 리모컨도 못 눌러요, 노인들은. 옛날에 트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리모컨 눌러라 못 눌러. 나도 리모컨 뭐 온갖 기능이 알고 보니까 막 와 리모컨 때문에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 공부해야 돼. 리모컨 학원에 등록해서 3개월간 학습해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런 걸 적응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못하고 그 때문에 반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동은 일어납니다. 네. 첫 번째 곡기는 바이든 당선은 한국의 대형 호재다. 이거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야기를 안 하지?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그 미국도 파란색, 한국도 파란색 깔맞춤을 했는데 그 덕택에 문재인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 정시라든가 심지어 비트코인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모든 면에서 이 한국이 유리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바이든은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거예요. 안철수가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 기득권 내려놓고 빅텐트를 치고 다시 시작하자. 이거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얌체 행동인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한국이 제일 유리하죠. 일본은 노벨상을 많이 받는데 한국은 왜 노벨상을 못 받냐. 그 이유는 양자역학이 처음 소개되던 1910년, 20년 이때 일본은 같은 출발선상에서 나란히 출발한 거예요. 그때는 뭐 어느 나라가 앞서고 어느 나라가 뒤지고 이런 게 없었어. 다 같이 출발선에서 총성을 울리면 같이 뛰어나간 거예요. 그 일본인들이 재빠르게 뛰어나갔지. 근데 한국인들은 그때는 아예 출발선에 서지를 못했어요. 한국은 양자역학 근처도 못 갔어. 한국이 어느 정도 후진국이었냐면 그 김웅룡인가 천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천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김웅룡은 나사에 가서 손으로 막 계산했다는 거야. 와, 미국에서는 이미 컴퓨터를 돌리고 있는데 김웅룡은 왜 나사에 가서 손으로 막 계산을 할까? 굉장히 웃기는 일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천재가 IQ가 뭐 200을 넘는다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사람들 다 컴퓨터 쓰고 있는데 손으로 막 계산을 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컴퓨터가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컴퓨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먹히는 거예요. 컴퓨터 들여놔봤니? 몰라. 그 정도로 한국은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란히 출발선을 쓰면 한국이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선진국은 이미 이 기존의 시스템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의욕이 없어. 미국도, 아니,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하면 미국은 조금 유리한 게, 미국은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뭐 인도에서 오는 아저씨, 뭐 아프리카에서 오는 아저씨,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하겠지만, 뭐 태국에서 오는 아저씨, 중국에서 오는 아저씨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첨단을 잘해. 근데 중국은 이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 한국은 의욕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는데 유럽이라면 이미 늙었어요. 할 생각 없어. 이미 그 시스템이 다 붕괴돼가지고 안 해. 독일 사람은 계속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뭐 프랑스 사람은 옷이나 만들고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가방이나 만들고 있고, 노르웨이 사람은 물고기를 잡고 있고, 포르투갈 사람도 그 대구 뭐 이런 거 삼치 뭐 이런 거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구조가 깨졌어. 그 구조가 돌아가는 그런 이 타이밍이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은 거예요. 딱 거기 타이밍이 보기 좋게 딱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은 마침 그 타이밍이 맞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제 흐름에서 떨어져서 벤처할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한번 이게 흐름이 끊어지면 계속 엇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있는 것을 빼앗기 게임을 하는 것이고 바이든은 새로 출발하기 게임인데 이건 한국을 위해서 장을 밥상을 차려준 셈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산업이 이 전자로 자동차로 왔다가 전자로 왔다가 IT로 가는 이런 흐름이 결국 구조론으로 봐도 질, 입자, 힘, 운동, 양에서 질, 입자, 힘, 운동, 양의 단계에 와 있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산업 시대가 지리상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질의 결합, 지리상의 발견이 전 세계를 하나의 이 문명권으로 결합을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드 시스템, 이게 입자를 만들었다면 힘, 자동차라든가 기계, 엔진, 장치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를 쓰는 게 힘을 만들었고 전자, 전기 이런 게 운동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 환경은 인간 양은 침투한다고 그러니까 인간 몸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인간 몸하고 이렇게 직접 접촉하는 것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패션, 옷은 실제 사람이 입는 거야. 음식, 그리고 화장품, 이게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좋은 걸 쓰지, 막 가격이 싼 걸 안 써요. 일단 화장품은 가격이 싼 화장품을 쓸까? 아니면 좋은 화장품을 쓸까? 사람들이 좋은 화장품을 쓰지, 가격 싼 화장품을 쓰냐고. 그러다가 피부 트러블 일어나 뭐 주려고,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중국 제가, 우리가 화장품이 가격이 싸다 해도 한국 화장품을 쓰게 돼 있어요. 왜냐? 화장품은 직접 피부와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격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론을 봐도 질입자 힘 운동 양까지 가면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지고 이때는 한국 사람에게 유리한 다시 말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죠. 새로 출발한다. 그래서 한국이 유리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6.25 전쟁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은 전쟁파야. 그러다 보니 한국을 잘 알아. 근데 민주당은 평화파야. 그러다 보니 일본하고 친해. 왜냐하면 일본은 전쟁에서 져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지지자분은 일본이 엄청 불쌍한 거죠. 저 혼자 폭탄 맞아가지고 불쌍한 애들, 착한 일본 애들이 말이야. 키도 작고, 말도 잘 듣고 참 착한 어린이들인데 우리한테 원자폭탄을 두 방이나 맞아가지고 참 불쌍한 애들 이렇게 해서 일본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공화당은 6.25 때 이 한국인들하고 같이 총을 잡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 학이 달린 거예요. 이명박근혜 때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작전으로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근혜 때문이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봐야지. 개인기 가지고, 트럼프의 개인기 가지고 뭐 김정은하고 악수나 두 번 했지만 그게 다요. 그걸 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한 게 없어. 그래서 뭐 톱다운 방식이냐 바텀업 방식이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결국 이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돼요. 결국 이해관계가 결정한다고. 왜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했나? 소련 때문이죠. 소련이 덤비니까 닉슨이 살려고 큰일 났다. 베트남전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중국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다.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국이 뜨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려면 북한과 손을 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과 손을 안 잡으면 계속 중국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북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계속 설득하면 됩니다. 북한과 손잡지 않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과 직접 이렇게 맞대지 않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는 순간 중국과 직접 맞대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손을 잡는 것이다. 이거는 미국 사람도 이제 슬슬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곡지는, 트럼프 선거 이야기 조금 더 할까요? 하여튼 이번 이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힘이 의외로 만만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3% 차이로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 여론조사로는 한 7, 8%, 못해도 5, 6%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3%가 힐러리 때 1%보다는 많이 벌린 거지만 생각보다 많이 벌리지 못한 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지역 보니까 한국보다 지역주의가 더 심해서 어떤 지역은 막 백인 지지자들이 몰표를 던져서 이 카운티 별로 주별로 보면 특정 지역을 이게 확대해서 보면 어떤 도시 어떤 지역에서는 90% 백인 트럼프 몰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돌아버리죠. 아무리 그 백인들이 멍청이라지만 어떻게 그 도시에 사는 사람 90%가 그 마을 사람 90%가 트럼프를 찍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먹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단을 형분시키려면 결국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먹힌다. 그래서 진보를 반대하는 사람은 노무현 개인을 씹는 거예요. 노무현 개인의 약점을 막 뒤져가지고 조사하고 우리도 이 윤석열 개인의 약점을 막 뒤져서 조사하고 근데 사실은 시스템이죠. 윤석열이 나쁜 게 아니고 윤석열은 어쩌다 악역을 맡은 것이고 검사 조직 자체가 이 관성의 법칙대로 폭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검사장하고 은퇴하면 1년 안에 100억을 땡기는데 눈앞에 100억이 있어. 근데 100억을 추미애 형님 때 언니한테 양보. 이렇게 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겠냐고. 눈앞에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추미애 언니한테 추미애 언니 내 100억 줄게 가져가. 뭐 이렇게 양보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겠냐고. 눈 뒤집어지지. 100억이 눈앞에 있다면 사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시스템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또 상대방도 시스템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이게 다 카이사르 때문이다.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사실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큰일 했어요.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해준 거야. 가도 그냥 간 게 아니고 통쾌하게 갔어. 교훈을 남기고 트럼프 지지자들 얼굴에 똥칠을 해주고 한방 먹이고 분리수거를 말끔하게 하고 다 끌어안고 간 거야. 트럼프가 미국의 나쁜 것들은 내가 다 끌어안고 가겠어 하고 막 그렇게 요란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지지자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트럼프 저 미친 새끼, 사이코지, 또라이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정책이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틀면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일단 기후회박에 가입하고 오바마 케어 복귀하고 그리고 그 뭐 알래스카에 석유 파는 거 중재하고 막 이렇게 이제 모든 정책을 다 바꾸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틀면 굉장히 희생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민심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물론이 카이사르를 암살한 것도 카이사르 개인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민중파들이 기세등등해져서 민중들이 어깨 힘주고 막 돌아다니는 거 그거 자체도 불길한 조짐을 읽은 거예요. 와,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도 히틀러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히틀러 개인을 모욕하는 게 독일 사람들 다 또라이다 이렇게 말하면 독일 사람들이 화낼 거 아니야. 우리 독일 사람이 다 또라이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히틀러 그 새끼 혼자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맞지. 독일 새끼는 다 덩신인가? 어떻게 전 독일 국민 99%가 저렇게 단체로 또라이 짓을 할 수가 있냐? 정신병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하게 냉정하게 얘기하자고. 진실을 까놓고 이야기하면 히틀러가 미친놈이 아니고 독일 사람들의 99%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역사가 크게 방향을 틀 때는 그렇게 부탁거리 한번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합의가 안 돼, 합의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느낀 거예요. 왠지 역사가 이쪽으로 갈 것 같다. 불안하다. 그래서 최대한 반대쪽으로 한번 응수타진해보자. 노크를 해보자. 막 문을 두들겨보고 혹시 이쪽으로 길이 없냐 찾아보고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큰 방향을 정하는 건데 제가 그 서부 시대 황금을 찾아 사람들이 서부로 막 가고 있다고. 근데 실제로 그 황금 찾아 돈 번 사람은 1%도 안 돼, 1%. 서부로 막 거의 100만 명이 몰려갔는데 그 100만 명이 다 황금을 찾았냐고. 황금을 찾은 사람은 그 100만 명 중에 몇 명일까요? 많아봤자 네스발 만 명이 만 명.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99%는 황금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부에 가서 마냥 그때부터 이제 개고생이지. 어떤 사람 목수노릇 하고 요리사하고 막 심부름꾼 하고 가방들이하고 막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하고 그렇게 서부 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서부에 왔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굶어 죽을 판이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황금이 있다고 믿었을까? 아니에요. 남들 가니까 그림지고 자기 간 거야. 왜 서부로 갔을까? 남들 가니까 가지. 근데 막연하게 왠지 와 남들이 가니까 뭐 가보자. 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간 거지. 진짜 바보라서 서부에 황금이 있어. 내가 황금을 줄 거야. 황금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간건 아니에요. 또 그런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지. 그 인간들이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번 그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유럽의 감자 흉년 때문에 계속 이제 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뭐 카이사르가 민주주의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하지만 덩신 같은 생각이고 본질은 게르만족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탈리아 땅이 좁아. 알프스 남쪽에 그 잘못하다가는 전부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을 판이야.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수세 전략으로 우리가 알프스에 장벽을 쌓으면 게르만족이 못 쳐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서 숲을 다 불질러버리면 되잖아. 간단해. 숲을 싹 태워버려요. 그래서 그때 카이사르가 태운 숲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지금도 유럽 지도를 딱 보면 어떤 지역에 나무가 숲이 굉장히 많고 어떤 지역에 숲이 없는데 카이사르가 숲을 불태운 거예요. 간단해. 게르만족 침략, 숲을 불태워버려요. 나무가 없으면 쟤들이 어디 숨었을 거야. 이런 역발상을 하게 한 거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뭐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뭐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개코나, 그럴 리가 없잖아. 숲이 있어. 게르만족이 숲에서 바글바글 숨어있어. 저 숲을 불질러버리자고. 맞네. 숲을 불질러버리면 되겠네. 카이사르 만세. 황제, 독재 다 필요 없어. 이제 민주주의가 나발해. 오늘부터 카이사르 만세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간단해. 숲을 불질러버리는 거야. 이게 기술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술이지 무슨 이데올로기 어떻고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개코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른 얘기고 본질적인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앞에는 알프스가 있고 뒤는 바다인데 뒤로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지중해에 빠져 죽어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선제 공격을 해서 숲을 불질러서 게르만족 침략을 막아야 돼요. 그럼 언제 이걸 성공했냐? 카롤루스 황제라 그러죠. 뭐 황제도 아닌데 그냥 이상한 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걸 황제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를 대제 이런 것도 무슨 대제야. 그건 족장이지. 대족장 뭐 이러겠지.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등신이라니까 카롤루스가 무슨 황제냐고 그냥 프랑스의 추장협회 회장 뭐 이 정도로 얘기하지. 어쨌든 그 카롤루스가 그 9세기인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게르만족 땅을 통일하고 프랑스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양반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양반이 마지막까지 글자를 못 읽었다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이제 그때 글자 라틴어겠죠. 하긴 뭐 프랑크족이 라틴어를 어떻게 학습하겠냐마는 죽을 때까지 글자를 몰랐는데 하여튼 이 양반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로마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서로마는 망하고 동로마가 어깨 힘주고 있었는데 이 카롤루스 이후로 갑자기 서로마가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더니 그 동로마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는 그 이후로 이제 아랍한테 씹혀서 망하고 그때부터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압도해버렸는데 원래 기독교는 동방교회가 주력이었고 서방교회는 신도가 없었어요. 그냥 게르만족들이 기독교 민족 안 믿지. 그 당시 기독교 하면 이집트 오늘날의 아르메니아가 바로 그때 기독교의 본산이 본산. 그래서 그때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믿은 이후 아직까지도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그때 그 만들어진 아르메니아의 동방교회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교회 건물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관광 오라고 막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전교회가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이 아제르바이잔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동방교회가 다 망하는 바람에 오늘 이제 이 모양이 이꼴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7대 3으로 동방교회가 유리했어요. 그런데 한 방에 서방교회가 이겨버린 거예요. 결국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은 만만한 쪽으로 발을 뻗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딱 보니까 아, 저 아랍놈들 못당하겠다. 아랍놈들은 인도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랍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인도. 아랍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한 것은 인도의 제철 기술, 인도의 발달한 건축 기술, 인도의 그 막대한 자원 이런 건데 아랍은 인도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뭐 이런 게 발달해 있었죠. 근데 인도 사람이 역사를 잘 기록하지 않는 바람에 그냥 아랍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랍은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그 아랍의 배후지 인도가 막강한 것이었다. 이게 진실이고 그 인도를 뒤에 끼고 있는 아랍하고 게르만족 저 무식한 미개인들, 야만인들, 바로바로이들 숲에서 막 빨아먹고 뛰어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 뒤에 끼고 있는 서방교회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기죠? 당장 백대빵으로 동방교회가 이기죠. 근데 딱 보니까 쟤들 존나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아랍은 발전해 있고 저 게르만족은 존나 무식하고 막 글자도 모르고 막 바이킹들 저 무식한 놈들 막 이런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냐고 당장 뭐 돈 벌려면 아랍으로 가야죠. 근데 아랍 놈들은 버거운 거야. 게르만 놈들은 저들은 그냥 깡패가지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잘 꼬시면 넘어올 것 같아.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독교를 선교한 거예요. 목숨 걸고 막 날 죽여주세요 하고 막 선교 해가지고 결국 그 동방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안 해서 망했고 서방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해서 살아난 거죠. 왜냐? 자기 죽을 판이니까. 게르만족들 막 자기 목에 칼 들고 너 죽을래 그러는데 어떻게든 기독교를 믿게 만들어 자기 산다고. 안 그러면 이탈리아는 그냥 지중해로 그냥 밀려가는 거야. 게르만놈들 오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몰려온다고. 그래서 이탈리아를 싹 쓸어버리고 그냥 로마인들을 그냥 지중해 바다 처박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필사적으로 선교를 해서 그 결국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이겼다. 그래서 비잔티는 망하고 콘스탄티노플 3중 성벽은 붕괴되고 그때부터 서양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내가 로마인이라고 딱 생각하고 갈림길에 딱 서면 저 재수 없는 바로바로의 새끼들, 게르만 새끼들 쪽수 믿고 막 쳐들어오고 막 걔들 키도 커. 고기 먹고 막 저 사나운 야만의 새끼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근데 카이사르가 가능해. 우리가 잘하면 승산이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믿고 게르만을 한번 공략을 해볼 것이냐. 근데 500년간 싸웠는데 500년 동안 계속 졌어. 그러니까 카이사르 이후 그 한동안 이제 로마가 잘 나갔죠. 근데 이제 바로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로마가 망하고 한 500년 동안 게르만족을 계속 두들겨서 500년을 얻어봤다가 결국 그 카를로스 황제 때 이겨서 서로마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500년 동안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희망이 있어. 쟤들 기독교로 개종시키기만 하면 갑자기 우리 밑에 발 밑에 고개를 숙일 거야. 이렇게 이제 500년 동안 이렇게 시루고 있었던 그 자신감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카이사르가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무려 그 500년간 게르만족에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필사적으로 기독교를 선교해서 결국 오늘날의 유럽을 다 만들었다. 마찬가지예요. 승산이 있냐? 이긴냐? 지냐? 희망이 있냐? 희망이 없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진보 세력들이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끝까지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반도하고 똑같이 여기서 중국한테 밀리면 그냥 현해탄에 빠져 죽어야 돼요. 중국 사람이 10억, 13억이죠. 13억이 막 쳐들어오면 어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다 현해탄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방법이 없어. 그냥 중국을 민주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무려 500년간 계속 게르만족이 얻어맞으면서도 결국 게르만족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서구 문명을 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100년 동안 중국인을 설득하면 중국이 넘어온다는 거죠. 중국은 민주화됩니다. 근데 100년 걸려. 앞으로 우리가 100년 동안 중국을 계속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승산이 있다는 거죠. 한국이 민주화를 하는데 중국이 왜 못하겠어요? 중국인들이 민주화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중국인들 안 돼. 우리 중국인들 뭐 제대로 된 적이냐. 태평천국이 난 때부터 중국이 제대로 한게 있냐고. 계속 열강한테 얻어맞고 태평천국이 난 이후 서태후 뭐그 이후에 위안 스카이 그 이후에 장개석 하는 거 보면 전부 개판이에요, 개판. 제대로 막 군기 잡고 딱 똑부러지게 의사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번에 모택동도 시시끌렁한 거지. 그냥 시류를 탄 거지. 어떻게 보면 일본의 몰락덕에 지갑을 주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태평천국이 난 이후 중국에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똑바른 길을 간 사람 제 말대 단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갑을 계속 주워서.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신감이 없다. 한국인들은 자신감이 있다. 카이사르가 게르만족을 한번 호되게 혼을 내서 간단하네. 숲을 태워버리면 되네. 답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로마인들은 500년간 줄기차게 기독교를 선교해서 게르만을 결국 굴복시켰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도 앞으로 100년간 중국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길을 봤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로 가는 백인들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길이 있으니까. 그 황금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로마인도 500년간 누더기 맞으면서 계속 가는 거죠. 우리도 100년간 중국하고 이제 싸워야 돼요. 중국을 민주화시켜야 됩니다. 다음 곡지는 안철수의 국힘당 흔들기. 안철수 양반 갑자기 뭐 기득권 내려놓고 해체 모여 하자 웃기고 자빠졌네. 또 지갑 주우려고. 과거에는 안철수가 민주당을 계속 이렇게 흔들었는데 지금은 국힘당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철수가 이렇게 국힘당을 갖고 놀면 유권자들이 이그 속내를 다 알아버린다는 거죠. 국힘당은 방향을 잘못 판단했어. 그 뭐냐면 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을 가기 전에는 계속 이쪽을 한번 기웃거리고 갑니다. 내일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 하면 오늘 밤에 막 술집에 나가고 막 이상한 데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이쪽으로 가야 될 때는 그 반대쪽으로 한 번씩 노크해보고 혹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가, 혹시 군대 영장 딱 나오면 혹시 병력 군대 안 가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까, 이게 다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힘당 지지자는 진짜 지지자가 아니고 뻗대는 거죠. 끌려가기 싫어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뻗대보고 앙탈을 부려보고 떼굴떼굴 한번 굴러보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끌려가는 자들의 불만 표시지 진심으로 국힘당을 지지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왕 마음 김에 깽판 치고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인간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질서는 기득권을 존중하는 건데 안철수는 왜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냐고. 이재용한테도 이재용 주식 그거 다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고 해체 모여 하자. 이재용 그 주식 다 땅에 내려놔. 그럼 이재용이 아 맞네 하고 막 자기 주식을 막 다 땅에 내려놔 버리냐. 등신하냐. 정신병자야, 정신병자야.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꼭지는 존재가 아니라 부재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이금재님이 P는 NP 문제 이걸 이제 게시판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에 관련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흰 것은 검은 것이고 검은 것은 흰 것이다. 이거 제가 옛날부터 관심을 가졌던 주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김동철 저 인간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냐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흰 것은 검은 것이고 검은 것은 흰 것이다.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 예를 들면 TV 모니터를 봐도 뒤에 백라이트가 있어요. 그 뭐냐면 뒤에 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은색을 칠할 때는 검은색을 칠하면 되죠. 근데 TV 모니터에는 검은색을 어떻게 표시하냐. 검은색을 막 칠하는 게 아니고 검은 잉크를 막 쏘는 게 아니죠. 검은 광선, 흑광을 막 쏘는 거야. 근데 흑광이라는 광선이 없어요. 백광은 있는데 흑광이 없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검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니터에 검은 빛을 어떻게 연출할 거냐고. 이건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한 검은색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미러 현상이 생겨요. 이 모니터가 유리기 때문에 완전한 검은색을 모니터에 출력하면 모니터 화면이 까맣게 되면 갑자기 거울이 돼서 자기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완전한 검은 빛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거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차를 타고 갔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리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자리가 있군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리가 있다니까요. 자리가 있으니까 앉았죠. 아저씨가 자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앉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리가 있다니까 왜 앉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리가 있다니까 내가 앉았지. 환장하겠더라고. 아, 그 자리가 있다는 말이 자리가 없다는 말이었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있다는 말은 자리를 맡아두고 있다는 뜻이었어. 그 자리를 맡아두고 있으면 자리를 맡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그냥 자리가 있다 그러냐고. 한국 사람 말을 항상 이상하게 하더라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식으로 반대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존재는 곧 부재고 부재가 곧 존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양자역학의 이중설이시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물질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뭐냐고. 물질은 어떤 밸런스의 부재가 물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대칭과 비대칭으로 설명하는데 대칭되어 있으면서도 비대칭적인 것이 물질이다. 어떤 밸런스가 있는데 이게 깨져 있는데 움직이면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밸런스인 거예요. 그냥 밸런스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요. 여기 어떤 50도 50 충돌했다면 슝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밸런스는 밸런스지만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는 밸런스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뱅뱅뱅뱅 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여기 뭐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쪽에 것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것이 이쪽으로 가고 계속 자리 바꾸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뭐, 현실에도 실제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계속 자리 바꿈이 일어나서 언밸런스가 계속 일어나는데 순간적인 밸런스는 계속 성립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계속 그 언밸런스가 동시에 만들어져요. 오늘 그 출석부에 어떤 그 파일을, 동영상을 보니까 자전거, 그 아버님이 올려놓은 이미지일 거예요. 그 보니까 자전거를 제자리에서 딱 서 있는 아저씨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자전거를 신호등 앞에 서게 되면 발을 땅에 내려놔야 되는데 발을 페달 위에 올리고 자전거를 딱 타고 서 있는. 근데 요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자전거가 계속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금씩 움직여요. 딱 정지하면 안 돼. 핸들을 약간 틀어놓고 계속 까딱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균형이지만 균형이 아닙니다. 근데 균형이 아니지만 균형이에요. 이게 바로 존재의 본질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댓글 하나 달았는데 조금씩 움직이는 동의 상태에 머물러야 균형이 잡힌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균형은 균형이 아니고 불균형인데 살짝 움직여주면 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성들이 그 항성주의를 공전할 때도 그냥 도는 게 아니고 타원 궤도로 돌아요. 계속 이 궤도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전거도 보면 계속 흔들려. 그래서 제자리에 딱서 있는 것은 사실은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떤 뭔가가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근데 흔들리면 그 흔들림에 의해서 또 균형이 맞아져요. 다시 균형이 회복돼. 근데 균형 회복되면 또 흔들려. 왜냐면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자리에 딱 맞추면 뒤에서 뒷바람이 불어가지고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뺏겨. 그럼 다시 또 자리를 되찾아. 계속 맴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균형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불균형에 의한 균형, 동에 의한 정.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기 안정돼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하고 추미애가 싸우지 않는다.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북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외부와 안 싸우면 내부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과 추미애가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안정된 구조예요. 그래서 국힘당은 어부지리를 노리려고 그래서 윤석열, 추미애 싸우라 싸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은 굿이나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지. 추미애하고 윤석열을 대타로 싸우게 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려고 하면 계속 구경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 존재와 부재도 주어냐 동사냐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P는 NP 문제. 이것도 제가 뭐 수학자라서 수학 문제를 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거 비슷한 게 우리 주변에 흔히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설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 안 할까? 제가 그걸 궁금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P냐 NP냐 이거는 그 읽어보면 머리에 쥐가 나서 제가 제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그 P, NP 문제를 설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지 않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P는 연역이고 NP는 귀납인데 P는 풀리는 문제고 풀리는 문제는 답이 있는가? P는 NP인가? 당연하게 풀리는 문제는 답이 있죠. 그럼 반대로 답이 있는 문제는 풀리는 문제인가? 이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면 답이 있으니까 풀리겠지. 안 풀려요. 왜냐? 일단 마모라고 하면 자물통이라면 자물통이 있으면 열쇠가 있는 거야. 이게 100% 있습니다. 그럼 열쇠 하나 주웠어요. 길 가다가. 열쇠를 하나 주웠으면 그 자물통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물통을 하나 주웠어요. 길 가다가. 그럼 그걸 열쇠가 있는가? 있습니다. 적응 안 되면 그 자물쇠를 분해하면 돼요. 그러면, 아, 자물쇠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길에서 가다가 열쇠를 하나 주웠어. 열쇠를 하나 주웠는데 열쇠가 있으니까 자물통도 있을 것이 없어요. 자물통 없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이제 주로 어떤 생각을 할 때 공간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간은 항상 그 대칭이 있어요. 짝이 있어. 근데 시간은 비대칭이에요. 짝이 없어. 시간에는 그 상소멸과 상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둘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우연이 있어요. 우연. 우연의 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뭐냐면 일치라고. 보통 자물쇠는 안에 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쇠도 보면 핀인데 이 열쇠라는 것은 여기 핀의 간격을 이렇게 핀을 눌러주는 거예요. 열쇠 홈은 핀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톱니는 핀이 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핀의 간격을 정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다 좀 헷갈렸지만 하여튼 옛날 그 번호 자물통은 그 경우의 수가 번호가 8개 있는 게 있어요. 버튼이 8개 있는 것은 경우의 수가 40개 아니면 45개인데 그 처음부터 번호를 다 외워가지고 40초 안에 열 수가 있어요. 최장 시간이 40초인 거예요. 한번 누르는데 1초라고 치고 빨리 누르면 20초 만에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쇠를 알았다고 해서 자물통을 찾을 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구조적으로 시간을 이용하면 그 타이밍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다시 말해서 절대로 열 수 없는 자물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하나 다 대조해보면 되잖아. 근데 그 하나하나가 그 자연에는 거의 굉장히 쉽게 무한대까지 가버려요. 일단 뭐 10의 100승이라고 치자. 야, 10의 100승은, 뭐, 큰 수냐? 그게 뭐, 10의 100승이 뭐 어쩌다고. 근데 그 흔히 하는 얘기지만 좁쌀을 하루에 두 개씩, 하루에 좁쌀을 두 배씩 늘리면 그 몇 달 안 가서 금방 그 좁쌀이 지구에 꽉 차버려요. 2의 배수라는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진법은 엄청난 거야. 그 10의 100승은 뭐냐면 이 우주보다 더 무거운 거야. 그 우주에 있는 총 원자수보다 많을 거예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10의 100승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확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어요. 왜냐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게 동시에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할 수 없고 순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열쇠는 있어도 자물통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론에서 이게 항상 하는 얘기 때문에 P는 NP 문제가 결국 이 구조론에서 하는 부분의 합은 전체와 같은 거야.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작습니다. 그럼 전체는 뭐냐? 자동차다. 부분의 합은 뭐냐? 자동차 부품이다. 자동차 부품의 합은 자동차는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의 합 더하기 조립공호의 월급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립공호의 월급이 빠졌죠. 그래서 이 자물쇠를 가지고 열쇠를 찾을 수는 있지만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찾는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필연이지만 언제 죽는지는 우연이죠. 시간은 항상 우연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을 대칭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냐면 처음 이게 이제 말이 나왔을 때는 이 수학자들의 60%는 NP는 P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세월이 한 10년 흘러서 다시 수학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수학자들이 20%만 NP는 P다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80%는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왜 수학자들 20%가 10년 사이에 사라졌어? 그러니까 왜 수학자들이 20%가 10년 사이에 의견이 변했냐 이거죠.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우주는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학이 아름다운 이유는 대칭 때문이야. 물리학이 아름다운 이유는 대칭 때문이지. 근데 이 양자역학을 깊이 파고들면 이 우주가 비대칭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대칭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고 전혀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칭적으로 보였냐면 아까 시간을 투입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50대 50이 아니야. 50대 49 플러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0대 50을 딱 맞는 게 아니고 5대 4로 한 수를 접어줘. 하나를 딱 감추고 요 사이를 시간이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대칭이 아니고 살짝 실제로 사람도 왼발과 오른발 길이 재보면 한 1, 2cm 정도 차이가 나요. 오른발이 더 길어. 그래서 오른발이 더 긴 게 유리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왼발 오른발 체중이 똑같은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미국 상원이 이 의원이 100명인데 100명은 짝수니까 대칭이잖아요. 아니에요. 미국은 부통령이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상원 의원이 101명이야. 이 부통령은 빠졌다가 뭔가 안 될 때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원은 100명으로 짝수를 딱 맞춰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101명으로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장이 원래는 투표를 안 하게 돼 있는데 정한 대로 국회의장이 투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격 결정해버리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50도 50으로 팽팽하게 한 채의 양보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미국도 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금 미국 이번 선거에서 50대 50으로 뭐 어느 주에서 재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상원 민주당하고 공화당 숫자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통령 그 양반이 흑인 여성분 그 이름이 카멜라 이제 이름 까먹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상원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대칭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기본 원리가 대칭이면서 비대칭이 논리고, 근데 대칭인데 왜 또 비대칭이냐. 그 부분을 시간이 감당하고 있다. 움직여서 대칭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정지된 대칭이 아니라 움직여야만 대칭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팽이죠. 팽이는 그냥 세우면 자빠집니다. 근데 팽이는 돌리면 안 자빠져요.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자연에서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발산되는 게 있고 수렴되는 게 있는데 연역은 수렴되는 것이고 귀납은 발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연역적 구조가 있고 귀납적 구조가 있는데 연역적으로 가면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요.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모든 문제에 답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나 이 귀납적 구조로 가면 답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답을 딱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답에 맞는 문제를 제출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에서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다. 이 우주를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뭔가가 있다면 그걸 반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게 대칭이죠. 여기 뭔가가 있다면 이걸 반으로 자르면 돼. 정확히 막 무게를 재보고 딱 이 가운데에 딱 세우면 균형이 딱 맞잖아. 그럼 아유 대칭이네. 딱 대칭됐어. 정확히 대칭되죠. 그러나 이 반쪽만 가지고 나머지 반쪽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것의 반은 존재한다. 그러면 그 반에 대해서 어떤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 아니야. 그건 규정할 수 없는 거지. 이 얘기가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우주는 대칭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 세상 모든 것을 딱 맞게 딱 두부모 뭐 자르듯이 정확히 딱 잘라서 불편불만 없이 딱 나눠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대칭이 되면 굉장히 피곤해요. 뭐든지 둘로 쪼개진다고 굉장히 골치 아파. 쪼개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국론이 분절돼서 50도씩 나눠버리면 통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뭐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 아 이게 50도 50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50도 50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국힘당이 큰 소리를 안 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게 아니죠. 대칭되면 안 돼. 그래서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서 어떻게 억지로 대칭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주다. 우주의 근본적인 본질은 움직임이다. 왜 움직이느냐?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멈춰버리면 대칭이 깨집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의한 대칭이 우주의 본질이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91명 시청 중 시작한 이 54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91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